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쓰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아래서 하나님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실 때는 단순히 한 사건만 두고 진행을 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참에 이 말씀은 모든 상황들이 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다 무르익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 또 문화들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로마 대단한 나라죠. 각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로마 그러면은 기억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점령을 하는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길을 뚫었습니다. 길을 닦았죠. 이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튼튼한 길입니다. 그 위를 마차가 달려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파괴가 되지 않은 그러한 길이죠. 이 길을 만들 때 땅을 1m에서 한 2m 정도 깊이 팝니다. 그리고 밑에 모래를 채우고 모래를 다집니다. 그 위에 큰 돌을 넣고 그 위에 자잘한 돌멩이들을 넣습니다. 그 위에 다시금 모래와 자갈을 채우고 그 위에 이제 넓적하게 펴져 있는 돌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돌길이죠. 평평한 길이지만은 돌을 가지고 박아놓은 그런 길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물자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리고 이 길을 뚫어놓으면은 외적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또 이 길을 통해서 로마를 침공을 해올 텐데 왜 이 길을 이렇게 닦냐고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날 로마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증복을 했는데 그곳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가서 반란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닦았던 길은 외적이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개념에서 길은 직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뚫고 산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역에까지 길을 뚫었습니다. 3세기에 로마가 뚫었던 길을 총 길이를 세어보니까요, 8만 5천 킬로미터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430km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도로를 이들이 이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닦아놓았던 그 도로를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멀리 산속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직선으로 뚫려지는 그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했겠습니까? 이 길은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았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들은 감격했습니다. 당시 동양에는 진시황이 있었죠. 진시황의 업적은요,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길을 닦았지만 중국은 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탁월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헬라어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전 세계 로마가 가는 곳마다 헬라어 하나를 가지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만 하면은 이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의 문화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때가 참에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도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때가 찼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을 나그네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나그네가 되었는가?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그들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을 할 정도의 죄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죠.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많아져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상황도 보셨고 이스라엘 상황도 보시고 그리고 애굽의 상황도 보시면서 복합적으로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가 차기를,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큰 것을, 넓은 것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차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총수는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이 70명의 가족이 잘 정착을 했고 그때로부터 400년을 지납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은 야곱의 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바로 6절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공이죠.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다스려가면서 살려주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요셉입니다만은 6절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고 나면은 삶이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 바라보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끝에 가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허탄했겠습니까? 우리의 영웅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애곡했습니다만은 모세는 죽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시대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죽음은 주인공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란기가 오면은 빨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끝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 9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9월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경제 위기설 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각종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은 그들의 말이 맞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 81조 원이 증발했다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주식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더불어서 전 세계 주식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다른 어떤 것의 시작입니다.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마 올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사고, 텐진항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사고, 보통 폭발이 아닙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북한에 지뢰 도발이 있었고 포탄 도발이 있었죠. 우리도 수십 발을 북쪽을 향해서 쏘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촉즉발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IS의 학살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선거들을 잡아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구촌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런 무선 소식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때가 차고 있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은 전부 다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 믿는 이들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다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재난들이 있을 것이고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있겠구나, 이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때가 속히 오겠구나,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오리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 시대,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세상을 증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말 신앙,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때가 참에 이 말씀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악 가운데 함부로 내 몸을 던져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우리에게 눈동자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고 있죠. 수많은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면서 하나님 욕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놈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고 참소한다 그랬죠. 그놈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다른 박지를 잘 해나가기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가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탄식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죄 짓는 것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가기 때문에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허망하죠. 나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을 알리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의 복입니다. 약속의 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의 언어이고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절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차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의 축복이 일어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더불어서 일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창세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모든 때가 다 무르익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이 사탄이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차면은 사탄이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때가 차면은 때가 참에 사탄이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자 그러죠.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14절 말씀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어려운 노동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요 일입니다. 엄한 일, 어려운 노동. 사탄이 하나님의 때가 다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차가면은 사탄이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 원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타락을 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떠나 가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노동이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고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노동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듭니다. 여자에게는요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잉태하는 고통, 노동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는 아픔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일은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입에서 자식들 막 욕하고 막 이런 말 나오죠.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왜 하지 않느냐? 부모는 정도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도로 가라. 근데 아이들은요, 돌아서 갑니다. 힘들고 아프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여자들은 남편을 섬기면서 말도 듣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녀들 말도 듣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셔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도를 타락을 시킬 때 바로 이 노동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막아버립니다. 노동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성도를 얽어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가지고 신앙을 말살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근을 주죠. 당근을 주면서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럽니다.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봤더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각기 자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사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노동입니다. 소를 사서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입니다. 장가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 장가 가서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랬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 다양한 일들을 쥐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바빠서. 바쁜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초청에 응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누구들입니까? 일이 없어서 초청을 하면은 응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이 없어서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때가 참에 사탄이 선택을 한 것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적절하게 버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성도보다는 진짜로 아슬아슬해서 삐까삐까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좀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에 있어서 타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간은 너희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쉬라는 말은요, 노동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좀 그냥 적절하게 버는 것이 좋습니다. 6일, 7일째는요, 쉬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일 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의미죠. 일 때문에 바빠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일에 치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먹어버리고 있다면 그 일은 독입니다. 사탄에게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아십니까?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는 그 생업을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은 사람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7년째도 열심히 일하라는 건 아닙니다. 7년째는 쉬면서 신앙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읽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는요, 잘 쉬어야 됩니다. 7일째 잘 쉬어야 되고 7년째 잘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꼬여서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 우리의 일이 얽매여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할 때에도 거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에 눌려버린 것이죠. 주일날 생업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에 치여가시고 네 믿음이 야금야금 떨어져가고 있다면 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얽매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빈손으로 갑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재벌로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빈소가 훨씬 크고 꽃도 화려하고 살아있을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일에 얽매여서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잃어버리는 성도,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가난해도 일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그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재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에 접어들면요 재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 재벌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통 때보다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 생활을 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가 진짜 재벌입니다. 우리가 진정 꿈꾸어야 할 재벌은 바로 이런 재벌이죠. 마지막 때가 이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 조심하십시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에는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안 먹힙니다.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일을 손에 쥐고 성도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턴,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십시오. 잘 쉬셔야 됩니다. 돈 많이 안 버셔도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는 이 일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정신도 해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하시고 사랑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갈 때에 일을 조심하셔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 재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